스가랴 1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저희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나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까지 그런 부르짖음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홍마를 타시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분. 아, 우리 예수님이신데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그 구약의 언제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구약의 언제까지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의 언제까지를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언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벌써 영적으로는 이루어진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즉, 다 이루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천국적으로는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야 되는, 그런 이 중간 제가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보통 세마이 에스카랄 아지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마이라 그러면 이렇게 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근데 약간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저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서도 그래도 아직도 나그네요 외인의 그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 우리가 믿고 있는 현실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그날까지 또 기다리며 사는 그런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구약의 언제까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14절에서 17절 우리가 12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청원 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대답,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좀 약간 복잡한데, 보면은 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고, 그리고 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스가랴가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는데, 그러나 결국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스가랴에게. 그러나 분명히 지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청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4절에 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16절에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스가랴에게 전해지고 스가랴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써 갖고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스가랴 이 서를 통해서 써서 저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이 언제까지가 여러분과 저는 벌써 많은 것을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14절부터 17절 이 말씀은 신약에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벌써 다 이루어진 현실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된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모든 중심이,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라는 이것도 저희가 뭐, 저희 뭐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오지만 천국을 지금 보여주는 곳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진 그 천국이 그나마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그 현실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또 오죠. 그래서 지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뭐 무슨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언제까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은 천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부르짐은 다 대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14절에서 17절도 그 마지막의 현실을, 근데 마지막은 천국만이 아니죠? 지옥도 들어가죠. 즉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 항상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두 가지. 구원과 심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스가랴 이제 이상을 여러 가지 이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안 믿는 세상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언약 그걸 맺으셨을 때에도 아담이 그 언약을 완전하게 지켰으면 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를 진 이후에는 둘째 아담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로 그 현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그 내용들은 그 둘째 아담이 지금 그 왕국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 둘째 아담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 수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부분적으로, 세상적으로, 임시적으로 구약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루어짐이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이루심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다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임시적도 아니고 세상적도 아니고 부분적도 아니고 완전하게 천국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수준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잠시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지금 현실에서 저희가 우리 현실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이 땅도 천국을 예표하는 것, 시온산, 예루살렘 이런 것이 이제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산들, 세상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천국.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더 이상 세상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 16절을 보시면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17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랬을 때 여러분이 구약식으로만 얘기하면은 세상 예루살렘, 세상 시온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 그죠? 천국의 시온. 이 수준에서 읽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냥 이스라엘 수준에서 구약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결국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적인 그 현실을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그런 식으로만 읽으시면 이제 구약을 올바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세상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구나. 그 수준에서 끝납니다. 이걸 천국적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지금 성경은 잘못 읽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벌써 아 이게 무슨 말이겠구나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오죠. 그런데 구약에서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다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죄 때문에. 그러면 그 구약 수준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현실은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도 그냥 그 세상 수준 이스라엘 수준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다 쫓겨나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 성전, 이 천국 이런 거를 예표하는 곳에서부터 쫓겨나는 모습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다 쫓겨나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 구약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풀게 되는데 절대 그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옥 간 거죠. 왜?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포로로 잡아갖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서는 심판을 받는 모습에도 참여가 되는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옥 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하고 개인 수준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읽으면 곤란해지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뭐 처음부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뭐야 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이제 창세기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것. 구약에서부터 지금 그 이스라엘, 저 아담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도 그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이제 쫓겨나야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안 쫓겨나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의 배경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포로 생활을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산이, 즉, 예표 수준에서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곳에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나, 쫓겨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구원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돌아와야죠. 즉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죄 때문에 아담이 처음 죄 때문에 구원이 구원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즉,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 바로 아담과 이브도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것도 바로 똑같은 모습인데. 그러나 구원을 하시는 것이 이제 약속이 되었고 이제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 모으겠다. 70년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퍼부어지고 끝이 나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완전하게 다 받으신 후에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온산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래갖고 다시 성전도 짓고 거기서 다시 사는데. 그런데 예표예요. 왜? 결국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됩니다. 재미난 거는 뭐예요? 성전은 다시 하고 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무너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시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끝까지 안 되고 끝나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그거 1940몇 년도에 됐다. 뭐 그렇게 몇 년이죠? 확실하게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게 역사 그 넘버들은 전혀 못 외우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 게 언제예요? 40몇 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났어요. 구원 역사를 더 써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덜 끝낸 것 같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어요. 끝냈어요. 그래서 뭐 1940몇 년이고 언제건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거는 구원 역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예. 왜? 끝까지 이 세상적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적 이스라엘에 굉장한 중점을 두자. 근데 저희는 이제 세상적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중국이 되건 이스라엘이 되건 그냥 세상적 나라죠. 그러나 그러나 분명히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천국적도 아니지만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표 수준에서 회복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 돌아오는 모습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완전 구원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데,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세요? 항상 구원은 아까 말했듯이 심판과 함께.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될 때도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완전히 구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는 거죠. 즉, 구원을 심판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내용은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도 항상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갖고 있는 나라가 심판을 당하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다 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제 14절에서부터 17절 저희가 이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보겠는데 뭐 다음번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중심이 뭐냐? 16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즉 성전이 세워진다. 근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결국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게 천국이죠. 천국을 이루시는 말을 딸로 말하면 성전을 이루시는 거죠. 참성전 그 대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근데 그 구원은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모든 대답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대답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근데 이제 두 번을 오시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조금 구약의 수준에서는 기대를 못했던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두 번 오실 거는 기대를 못했었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그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더 하지만 어쨌든 모든 대답은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하면 끝나요? 예수님 오셔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오셨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그 끝난 모습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여요, 끝난 모습이. 끝난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 끝나기는 뭐가 끝났어요? 아직도 큰일 났잖아요, 또. 근데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간 기간을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이겁니다. 돌아왔다. 그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은 참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꼭뭐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 같이 야고보서에도 가깝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가깝게 하겠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와야 우리가 가깝게 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야 뭐가 될거 아닙니까? 믿으라, 믿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결국 구원을 하니까 믿는 거죠.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믿음을 요구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근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고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돌아오고 뭐 예표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천국은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저도 참 목사지만은 이게 자꾸 이 말씀을 접해야 되고 대해야 되고 하는데 왜 잊어버립니다. 기독교를 자꾸 다른 걸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왜? 이게 원수 사이였거든요. 원수 사이였고 심판하는 분과 죄 지은 사람의 사이였는데 그런 사이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되고 남편과 부인의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가 되고 그 관계가 돌아온 즉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지금 얻은 사람이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의 중심은, 그 구원을 얻은 그 삶의 중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관계 수준에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자꾸 구약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말하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나, 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구약을 보면 다 부정적이죠. 뭘 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라. 결국 그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 특히 우리 십계명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게 부정적인 걸로 거의 다 되는데,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근데 그게 다 예수님께서 종합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종합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죠. 결국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는 관계 수준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 삶을 구약식으로 살라 그래요. 내가 이거 하지 말면 이거 하면 죄책감, 이거 하면 죄 짓는 거. 뭐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해야 되겠지, 이런 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뭐 남편이 부인이 그냥 여러분을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수준에서 뭐 이런 행동도 나오고 저런 행동도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 일일이 가만히 있어,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래, 이거 부부 관계인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어떠시겠어요?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 한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기독교 삶도 그렇게 살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진심으로. 그러나 계명을 그러면 무시하자. 이건 절대 아니죠. 왜? 무시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나 먼저 중심이 뭘 하느냐, 뭘 하지 마느냐에 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에 가 있지.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죠. 기독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 그럼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슨 뭐 파워나 뭐 다른 권위나 이런 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부터 떠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쫓겨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우리가 이거를 자꾸 그 뭐야 세상식으로 생각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하다. 저렇게 한국도 역사를 보면은 수도 없이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갖고 수도 없이 당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다 잘못 이해하는 거죠. 구원 역사예요. 즉 그들이 죄져갖고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심판을 받고 그런데 그러면 한국도 참 하나님이 참 그런 심판에서 어려움도 많이 줬다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떤 거예요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구원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하고 성경 역사를 세상 역사하고 똑같이 생각하든지 뭐 자기네 멋대로 합니다. 뭐 들어보면 재밌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역사 가르치다 갑자기 한국 역사가 나와요. 대단히 뭐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는 구원 역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서 무슨 구원 역사적인 걸 끄집어낸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끄집어내는 거는 여기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한국 역사에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요즘 삶을 말하면서 뭐 사도행전 29장을 쓴다고 이따위 소리도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요? 성경을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구원 역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끝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구원 역사는 끝났어요. 그걸 뭐 우리가 더 써가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하면 황당해집니다, 이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떠난 것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거죠. 즉 이 포로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현실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0장. 에스겔 10장 18절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8절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하는데 이제 떠나갑니다. 11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여러분 그 동편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제가 말했죠. 동쪽이 성경에서는 나쁜 쪽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 역사상에서 동쪽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보이는 거지 이 세상 삶에서 동쪽이 나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니,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예. 그러나 분명히 동쪽은 성전 지성소에서 멀리 떠나는 쪽이 동쪽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에서 나오려면 어느 쪽으로 나와야 돼요? 동쪽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그 영화도 있었죠. 에덴의 동쪽.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끄떡끄떡.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게 뭐 무슨 뜻이에요? 동쪽. 죄가 많은 쪽.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쪽.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떠나는데. 그러면 회복은 뭐냐? 그 에스겔서를 계속 읽으면 뒤에 에스겔 43장에 가시면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붙어 오는데, 이제는 반대, 아까는 동쪽으로 갔죠? 이제는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 전에 즉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처음에 스가랴 때는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은 지금 구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 아담이 쫓겨나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그 아들, 딸들이 되어 있다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가, 그 심판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구약의 구원 역사는 이 패턴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즉, 하나님이 떠나는 건 심판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건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복이라 하는 거는 그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그러니까 그 신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신학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 그 남의 나라에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포로 생활 비슷하게 살다가 해방이 되는. 그래서 해방신학. 신학 이름도 해방신학, 민중신학.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해방신학에서는, 근데 그거 참 젊었을 때요. 저도 참 재미나게 읽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저 대학교 때, 이럴 때. 급박, 피가 끓을 때. 특히 한국에 옛날에 데모 많이 하신 분들한테 그런 해방신학 같은 거 가르치면 이 출애굽기를 완전히 예? 그 대통령의 그 독재 거기에서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와자 이거죠. 그 해방신학인데 그거를 가르치는데 출애굽기를 갖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맞아 들어가겠어요. 출애굽기 갖고 할 때. 제가 지금 가르치려도 아주 잘 맞춰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잖아요. 그죠? 독재 거기에서 해방하죠. 그런 거가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독재에서 해방하면 뭐예요? 독재에서 해방을 했지만 사탄의 노예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같이 하심 없이는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룩한 땅이라든지 뭐 거룩한 도시, 거룩한 성전 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할 때 우리 봤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거를 보고, 근데 타질 않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전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도 백성들이 타질 않아요. 그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랬죠, 떨기나무가. 지금 누가 내 안에서 타고 계세요? 성령님. 이게 그 문제예요. 안 보이죠,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타고 계시는데 난 지금 떨기나무 같이 안 타고 있잖아요. 내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그 천국 모습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그게 오순절날 모습이죠. 성령님이 내려와서 불같이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타질 않고 죽질 않아요. 즉 그 모습인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지금 그 구약적으로 이 좀 뭐 시온산이니 예루살렘이니 성전이니 뭐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도시니 거룩한 전이니 이게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포로 생활은 이제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궁휼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즉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은 궁휼입니다. 궁휼과 함께. 즉 여러분과 제가 이 궁휼이라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뭐 엄청난 걸 이루어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봐줘갖고 이야 참 기특하다 해서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궁휼을 지금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 구원, 높아짐 이게 다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절에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거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죠. 다니엘서. 제가 그냥 먼저 찾으면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예, 긍휼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가랴 10장 6절에도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여기서도 내가 너희들을 내어버림이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즉 버리셨지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 죄인들의 회복, 여러분과 저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본 그 스가랴 1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었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렇죠? 청원하실 때 그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을 부탁한 것이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예, 여러분 시간 관계로 그냥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49장 10절, 49장 13절, 이사야서 54장 8절,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리고 호세아 2장은 저희가 같이 읽죠.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9절. 여러분이 잘 아는 그겁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남편과 부인의 사이,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건데 그것도 긍휼이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자랑을 하거나 뭐 대단한 것을 뭐 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새 언약을 지금 예표 수준에서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스가랴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이제 자세하게 볼 텐데, 너무나 은혜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예, 임마누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이것이 구원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랏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이제 그 2장에서 우리가 이상을 다룰 때볼 텐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불로 된 벽이 되리라. 즉 이것은 무슨 모습이 생각납니까?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 불로 그 불검을 가지고 뭐 문을 만들어 벽을이라 해서 못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이 천국 전체에 벽이 있는데 하나님의 홀리네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불. 그래서 이 죄 지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다타 죽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그런 모습이죠. 홍마를 탄 분께서 골짜기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즉 임마누엘로 오시는, 즉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와 누구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한 그 천국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영원히 같이 하는 이것을 지금 이루시겠다. 이제 그 이루시는 현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광야 생활, 죄에 빠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고 계십니다. 왜? 그것도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를 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러니까 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려고. 영원히 같이 하시려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와 영원히 같이 하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루어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영광이 떠나 있었던 삶인데,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성전에 머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영광을 비추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 현실을 보시라 이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영광이 돌아오신 그 현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예. 그러나 이제 더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이제 눈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예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볼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보시는데, 그두 단계가 다 보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루시는, 초림 때 이루시는 현실과 재림 때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 그래서 여러분, 심판도 우리가 지금 초림 때는 눈에 보이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서 만큼은 마지막 심판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한테 퍼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퍼부어질 때는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수준이 아니죠. 믿음으로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마지막 심판, 영원한 심판이 완전하게 퍼부어지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 아니고 볼수 있겠어요? 그냥 누가 죽나 보다. 이 정도 수준이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겠어요? 그게 세상 마지막에 그 지옥의 형벌, 그 영원한 완전한 그 지옥의 형벌이 한꺼번에 퍼부어지는 걸로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초림 때도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심판도.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초림 때다 이루어졌어요. 심판까지도. 그러나 재림으로 가서 또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만 두 단계로 나눠져서 다볼수 있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서 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심판함으로 구원하겠다. 거기에서 예수님 초림 재림 다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초림만 보지 마시고 재림까지도. 예, 그래서 이제 14절, 15절은 심판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고, 16절, 17절은 이제 천국 축복을 가져오신다. 즉, 천국을 이루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14절서부터 한절 한절 보자. 너무 좋은 거는 이 스가랴의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천국을 볼 것입니다. 그 천국의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기는 성경을 올바로만 풀면 어디 가도 다 천국 현실이 보여야죠, 당연히. 예, 우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를 통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저희의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저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의 영원히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매일매일 구원받은 저희들 매일매일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 나누는 그 수준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 깨달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영광, 큰 은혜 주시고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